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전당대회 연설문의 내용을 완전히 다시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에 내가 하려고 했었던 연설은 매우 굉장한 것이었다면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연설 중 하나가 됐을 것이지만 솔직히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싶다면서 오는 18일 연설은 미국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6시 10분경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쏜 총에 오른쪽 귀를 맞았으며 총격 과정에서 총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총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런 길로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된다면서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의견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정치는 결코 전투장이나 킬링필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며 여러 차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은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어제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암살 시도와 잠재적 국내 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며 공모 혐의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총격이 일어나기 전 사건 순서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 검토하는 등 모든 단서를 추적 중이라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말에 이어 어제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운영하는 피난처인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아부아라반 학교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피하려는 이주민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아부아라반 학교 건물 내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공습이었다며 이 건물은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이자 이스라엘군 병력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날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내 민가 여러 채에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민간 의료기관과 하마스가 통제하는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앞서 지난 13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현재 지난해 10월 개전 이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38,584명, 부상자 수는 88,8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했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 4에서 6월 중국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의 5.3% 성장률에서 다소 낮아진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더딘 성장세이자 로이터통신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5.1% 성장률을 밑도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진은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물가 하락 압력에 직면한 기업들이 자동차, 식품, 의류 등 모든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세상이 주목하는 미래형 건강식품 중에요. 식물성 인공고기, 대체육이 있습니다. 육류나 어류 등 동물성 식품이나 성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미래형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단백질 성분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요즘은 뭐 모양이나 질감이나 맛과 색도 딱 고기 같아서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니 괜찮던데 하면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천연 음식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초가공식품이어서 과연 건강에 좋을까,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많은 것이 인공고기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캐나다 심장학 저널에 이 인공고기에 대한 걱정을 조금 바꿔놓는 연구가 실렸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의학연구진이 과거 50년간의 연구자료와 육류 대체품들의 영양학적인 변화를 분석했고요. 또 햄버거에 넣은 고기 대체육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했는데요. 식물성 인공 대체육을 쓴 햄버거를 먹게 한 실험군에서 나쁜 성분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었고요. 좋은 성분의 콜레스테롤을 높인 결과를 확인한 겁니다. 소시지와 햄으로 대표되는 초가공식품은 열량만 높아서 체중 올리고 첨가물질 때문에 심장혈관 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요. 이 초가공식품이 전부 몸에 나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소식을 전한 미국 MBC 뉴스는 일부 대체식품이 진짜 육류보다 심장 건강을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선택은 천연식품 섭취라는 영양학자의 반응을 실었고요. 육류 대체품을 살 때는 나트륨, 포화지방, 인공감미료 성분 그리고 그 양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뉴욕의 심장 전문 의사의 조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미국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목회자이자 공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서 많은 고아를 구했던 딘 헤스 공군 대령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인물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31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북한, 한반도 남부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합니다. 북한의 모든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요일까지 이어질 비의 양 10에서 80mm, 황해도와 함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포함됩니다.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서쪽으로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비가 계속되겠지만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동쪽 지역은 비가 멈추고 맑은 하늘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3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도 23도, 함흥 20도, 중강 청진 19도, 원산 21도입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는 15도고요.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함흥은 28도, 중강 33도로 가장 높습니다. 원산 27도, 희산 31도, 청진 낮 최고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3중 전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해 1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세계 인구가 2080년대 중반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로이터는 중국 경제가 지난 분기에 5.1% 성장하리라 전망했는데 전문가들 전망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네.
앞서서 1분기 성장률이 5.3%였는데요. 2분기 수치는 지난해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예. 자, 중국 정부는 이 2분기 경제 성장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국가통계국은 외부 환경이 서로 얽혀있고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국내 유효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건전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서 소비 분야가 아주 중요한 비중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소비 척도인 소매 판매가 지난 5월 3.7% 성장해서 지난달에 2% 성장이 그쳤는데요.
네.
이게 1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네.
로이터통신은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사업체들이 자동차부터 음식, 옷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의 값을 크게 내려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디플레이션은 통화량 축소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았던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4.7% 성장이 뭐 아주 좋은 신호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 국제금융회사죠. 이 ING의 린송 수석경제학자는 로이터통신에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GDP 수치는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과 주가 하락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비용 절감에 따른 낮은 임금 성장이 소비를 끌어내리고 소비 중심이 고액 구매에서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노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15일에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른바 3중전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3중전회가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말합니다.
네.
이 3중전회는 대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 장기적인 국가 사회 경제 정책의 일반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되는 3중전회가 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그 3중전회가요? 원래 일정보다 더 늦게 열리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공산당 전당대회가 2022년이었으니까 관례대로 하면은 지난해 10월쯤에 열려야 했는데 올해 7월로 미뤄진 겁니다.
네.
보통 1, 2, 7중전회가 이 당 중앙위원회 내에 권력 이동에 중점을 두고요.
네.
4중전회와 6중전회는 일반적으로 당 이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그런가 하면 5중전회는 경제 계획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제사회가 지금 결과에 관심을 보이는 게 5년마다 열리는 그 3중전회라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이 3중전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78년 3중전회에서 이 개혁 개방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또 1993년에는 이른바 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승인했고요. 2013년 3중전회에서는 이 자원배당에 있어서 시장이 결정적인 힘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 3중전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주목을 해야 됩니까?
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개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들이 우선 의제라고 전했고요.
네.
또 관영 신화통신도 종합적이고 전례 없는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네.
일본 금융기관인 노무라의 팅루 수석 중국 경제학자는 AFP통신에 이번 회의가 단기적인 정책 조정 대신 크고 장기적인 아이디어와 구조 개혁을 도출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중국의 관영 언론뿐 아니라 전문가도 개혁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건가요?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제 분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침체했던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중단한 뒤에 경기가 반짝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가라앉고 목표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부동산 문제가 중국 경제에 발목 잡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부문입니다.
네.
과거에 이 분야가 사실 이 오랫동안 이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많은 관련 기업이 청산될 위기에 처하는 등 이 중국 경제에 아주 골칫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3중 전회에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많은 전문가는 이번에 이 전체 판을 뒤바꿀 만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AFP 통신 보도를 보면요,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의 이 해리 머피 크루즈 경제학자는 이 첨단 제조업을 확대하고 주택과 가계를 조금 지원하는 이 완만한 정책 조정을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뭐 큰 기대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도 지난주에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논조를 보였는데요.
네.
개혁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또 변신이 색깔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요.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13일 이후에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141명이 숨지고 약 400명이 다쳤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13일에 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근처에 있는 알마와시 난민 캠프가 공격을 당해서 적어도 90명이 사망하고 약 290명이 다쳤습니다.
말씀하신 그 캠프가요, 공격당한 난민촌이 말이죠, 인도적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는데 이스라엘군이 왜 그곳을 공습한 겁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의 고위급 지도자인 무함마드 데이프 씨를 겨냥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데이프 씨가 이 공격으로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하마스가 이 데이프 씨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마스 쪽에서는 이번 공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요, 한 하마스 고위 관련은 13일 이 데이프 씨가 사망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측 주장이 이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이스라엘군은 13일 공격으로 칸 유니스 여단 지휘관인 라파 살라마 씨가 사망했다고 14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측은 인도적 구역으로 지정된 이 난민촌을 공격한 명분으로 숨어있는 하마스 지휘관 제거를 들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이죠, 신베트의 수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네.
이번 칸 유니스에서의 공격이 정확한 정보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이 알 마와시 난민 캠프 외에도 13일과 14일 이 누세라이트 난민 캠프를 포함해서 이 가자지구 안에 다른 지역도 공격해서 또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겨냥한 그 데이프 씨와 살라마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데이프는 이 하마스 군사 조직인 이 알카삼 여단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측의 1급 수배 대상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체포와 암살 시도를 피하면서 이 가자지구 안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존재가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7일 이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것을 계획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13일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발표했던 이 살라마 씨는 이 데이프 씨의 측근으로 역시 지난해 공격의 주모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그 최근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을 위한 그 간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 주말의 공격이 이 협상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 하마스 측이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하마스 관리는 14일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서 철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하마스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달성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오는 2080년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네, 유엔이 최근에 이 세계 인구 전망 2024 결과 요약이란 보고서를 냈는데요. 세계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오는 2080년대 중반에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에 감소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구가 올해 82억 명에서 60여 년 뒤인 2080년대 중반에 약 103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2080년대까지 인구가 지금보다 20억 명 정도 늘었다가 그 뒤로는 줄어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유엔은 이번 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가 약 102억 명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또 유엔은 2100년 세계 인구 규모가 10년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6%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이 세계 인구 전망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리주나 유엔 사무처장은 이 인구 정점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숫자가 더 적은 것이 희망적인 신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리 사무처장은 이건 총소비가 감소하면서 환경을 압박하는 인간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더 느린 인구 증가가 개인 활동에 따른 평균적인 영향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리 사무처장은 강조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만한 환경을 계속 보호해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구 그 세계 인구 정점이요. 예전의 전망보다 지금까지의 전망보다 더 빨라진 이유가 뭔가요?
네, 보고서가 먼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 가운데 일부, 특히나 중국에서 이 출산율 수준이 더 낮아진 것을 들었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1990년 경과 비교하면 현재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아이 한 명을 덜 낳는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는 이 모든 나라와 지역 가운데 반 이상에서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아 수가 2.1명 미만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주밀 없이 이 장기간 이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네. 뭐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 중에서도 뭐 이른바 초저출산 국가가 있죠. 어느 나라들인가요?
네. 보고서가 중국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등을 들었습니다.
예.
이 초저출산율 국가는 이 합계 출산율이 1.4명 미만인 나라를 말하는데요. 이 모든 나라와 지역 가운데 거의 5분의 1이 이런 초저출산율 국가에 해당이 됐습니다. 참고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합니다.
네, 이 초저출산 국가 중에서 중국은 뭐 이미 인구 정점을 찍은 거죠?
그렇습니다. 2024년에 중국을 포함해서 독일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63개의 국가와 영토에서 이미 인구가 정점에 올랐습니다.
네.
보고서는 이들 나라의 전체 인구가 오는 30년 동안 1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올해 14억 명 정도 되는데 2100년에 가면 약 6억 3천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인구가 더 늘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미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을 포함한 126개 국가와 영토에서 오는 2054년까지 인구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보고서는 이들 지역 인구가 잠재적으로는 이번 세기 후반이나 그 이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도 인도가 그 자리를 지킬까요? 세계 인구 그 최대 대국 자리는 어느 나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2100년에 가도 인도가 가장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다음이 중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콩고 순입니다. 미국은 참고로 현재 인구 규모가 3인데요. 2100년에는 순위가 6위로 떨어집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른쪽 귓가에 총알이 쏘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무사하고 예정대로 15일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전직 대통령들,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화를 기원하고 총격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인의 약 60%가 체외 수정에 대한 접근성 보호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났습니다.
네.
미국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에도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13일 저녁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버틀러라는 소도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가 있었는데요.
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예.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바로 단상 뒤로 몸을 숙였고요. 곧바로 경호원들이 연단 위로 올라가서 그를 감쌌는데요. 몸을 다시 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 그리고 뺨에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무사한 거죠?
네. 사건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연단을 내려갔는데요. 놀란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른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 싸우자라는 말을 세 번 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이 트루스 소셜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준 법 집행기관 응급구조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사건 당시의 영상을 다시 들어보면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거든요.
네.
다른 인명 피해가 난 거죠?
있습니다. 예, 펜실베니아 주 당국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으로 유세를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망했고요.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예, 사망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였던 코리 콤퍼라토레 씨로 전직 소방관이었는데요.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있다가 비연을 당했습니다.
네, 총을 쏜 그 용의자 신원도 공개됐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수사는 연방수사국 FBI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예, FBI는 사건 다음 날인 14일 성명을 내고 펜실베니아주 베델파이크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의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용의자 크룩스는 유세장에서 약 120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진 건물의 옥상에서 AR 스타일의 소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는데요. 비밀 경호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네네. 이 범행을 왜 저질렀을까요? 동기는 확인이 됐습니까?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예, FBI는 그의 시신과 함께 회수된 AR 스타일의 소총과 또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이메일 내역, 온라인 활동 등을 조사하면서 이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 모든 잠재 가능한 추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당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단독 범행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네.
예, FBI의 케빈 로잭 특별수사관은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용의자의 동기를 파악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면서 단독 행위자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크록스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범죄 전과는 없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예, 그의 학창시절 친구들은 크록스가 조용하고 친절하긴 했지만 다소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얘기, 또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외톨이였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네. 용의자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총을 쐈습니다.
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네, CNN은 그랬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대 시절에 이미 소액이지만 정치 기부금을 냈고요.
네.
예, 투표권을 갖게 된 18살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크룩스는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하지만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민주당에다가 15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용의자가 20살입니다. 총기는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예, 그의 아버지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해당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
예, FBI는 크룩스가 무기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 아버지 모르게 무기를 가져갔는지 등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면서 그의 가족들이 지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응, 미국 정치권, 국제사회의 반응, 또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이 발생한 13일 저녁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그의 빠른 쾌유를 빌었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또 13일 긴급 연설에 이어서 14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 과열된 정치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Remember, or we may disagree, we are not enemies, we're neighbors, we're friends, co-workers, citizens.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적이 아니라 이웃이고 친구며 동료이자 시민이고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미국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for any violence ever. Period. No exceptions.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결코 허용되지 않고 이런 폭력에 일상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수사가 뜨거워졌다면서 이제는 그 열기를 식혀야 할 때고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네, 바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13일 잇따라 성명을 내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귀환하면서 일제히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네.
예, 전직 대통령들은 미국과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인 폭력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목소리도 들어보죠.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상하원의 양당 지도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면서 폭력은 미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네.
예,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분열을 더 조장할 것인가, 정치적 수사 온도를 낮춰야 하는가 이 선택에 직면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 총격 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반응 전해주시죠.
네, 각국 정상들도 일제히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규탄했는데요.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정치적인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비극이고 프랑스는 미국민의 충격과 분노에 함께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비열한 공격이었다면서 이런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소식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크렘린궁은 14일 이번 사건에 미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소위 정치적인 투쟁 중에 조성한 분위기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재로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시아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X에 정치적 폭력이라는 끔찍한 행위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바라는 한편으로 한국민은 미국 국민과 함께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회복과 함께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외교부가 성명을 내놨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고 중국은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 파키스탄 정상들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공화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네, 15일부터 19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당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이틀 정도 미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예정대로 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밀워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예, 사건 당시에 자신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방향을 틀어서 변을 피했다면서 만일 반만 피했다면 총알이 뇌를 관통했을 거라고 당시의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원래 구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정치에서 지난 수년간 싸워왔던 격렬한 갈등을 재현하려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날 총격 사건을 겪고 더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문구를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통합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반대편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면서 문제는 견해가 다른 두 편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하지만 자칫 잘못됐으면 자신이 여기 있지 못했을 거라면서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게 그의 정치 또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체외 수정에 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소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 이상은 이 체외 수정에 대한 접근성, 보호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NORC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체외 수정, 낙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자 체외 수정, 시험관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체외 수정, 이 시험관 수정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정 과정을 인위적으로 인체 밖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임신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성의 난자 그리고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 안에서 수정하고요. 2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해서 여성의 자궁 안에 다시 이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60% 이상이 이런 체외 수정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응답자의 62%가 강하게 또는 어느 정도 이 체외 수정 접근성 보호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예, 반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일정 부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응답자가 26%였습니다.
예, 이곳 답변에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공화당 응답자의 56%는 이 체외 수정 접근 보호를 지지했는데요. 민주당 응답자는 77%가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무소속 응답자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의외로 저조했는데요. 무소속은 41%만 이 체외 수정 접근성의 보장을 지지했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답이 달랐습니까?
네, 남성은 59%, 여성은 63%가 이 체외 수정 접근의 보호를 지지했는데요.
네.
예, 이런 답변은 2021년 여론조사 때와는 제법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2021년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나 보군요.
네, 2021년 조사 당시에 체외 수정 접근성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한 여성의 응답자는 46%에 불과했습니다.
네.
예, 반면에 남성은 51%로 이번과 비교해서 8%포인트 차로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1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49%만 이 체외 수정 접근성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해서 이번 조사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정부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보좌하듯이 주행정부에서는 부지사가 주지사를 보좌합니다. 이런 부지사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는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지사의 역할과 권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also talked about how we'll be combating COVID, getting direct aid to New Yorkers more quickly, and changing the culture of Albany. And that's why I'm looking forward.
지난 2021년 8월 24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당시 부지사로 재직 중 앤드루 쿠오머 주지사가 성추문으로 사임하자 주지사직을 넘겨받았습니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는 이렇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지사 자리가 비면 부지사가 주지사직을 이어받거나 주지사 대행이 됩니다. 부지사는 주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모두 의무와 권한을 가진 유일한 관리입니다. 전미 부지사협회 NLG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7개 주에서 부지사가 주 상원을 주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부지사는 연방정부 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주 상원에서 의장 역할을 하며 종종 동수가 된 표결에서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That's David Patterson, who come Monday will be the new governor of New York. The Harlem Democrat takes over for Eliot Spitzer, who resigned in disgrace Wednesday.
NLGA는 주들 가운데 4분의 1에서 부지사가 정부 부서나 기관을 이끌거나 주지사 혹은 법령이 지정한 여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NLGA 자료에 따르면 부지사들은 정부 부서 운영에서부터 각종 위원회 주재까지 평균 8가지 법정 임무를 맡습니다. 가령 유타주법은 부지사가 주에서 두 번째 순위인 관리로 주지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 행정부를 이끈다고 규정합니다. 켄터키 주법은 부지사가 주지사 내각의 일원이며 건물과 농업부터 주택교통 그리고 수로에 이르는 부문을 다루는 위원회나 기관의 일원이거나 이를 이끈다고 기술합니다. NLGA 자료에 따르면 법으로 부지사 임무를 가장 많이 지정한 곳은 엘라베마, 텍사스, 워싱턴주로 모두 30개입니다. 반면에 법으로 부지사 임무를 전혀 명시하지 않은 곳은 메릴랜드, 미시시피 그리고 뉴저지 주입니다. NLGA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26개 주가 주지사와 부지사를 일반 선거에서 함께 뽑습니다. 반면에 17개 주에서는 일반 선거에서 주지사와 부지사를 따로 뽑습니다. 이런 경우엔 부지사와 주지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지사의 임무와 권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두 차례의 큰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고 적군을 공격해야 했던 목회자. 그는 전쟁 영웅이면서 부모를 잃은 어린 생명들을 구출하는 인간애를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의 전투기 조종사로 싸우면서도 수많은 전쟁 고아를 구한 영화 전송가의 주인공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딘 엘머 헤스는 1917년 미국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 마리에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영웅 찰스 린드버그처럼 되고 싶었던 9살 아이 딘은 잔디를 깎고 신문을 배달해 돈을 모아 부근의 비행장으로 가 잠깐 동안 하늘을 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신앙심 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며 돈을 모은 그는 고향에 있는 마리에타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연방 자금 지원으로 조종사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스는 주저없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헤스는 1941년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헤스는 주유소 아르바이트 시절 동료의 누이 동생인 메리 로렌츠와 결혼했습니다. 헤스는 이제 비행기를 모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오하이오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말 대신 경비행기로 순회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자 그는 전투기 조종사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장교로 임관된 그는 조종술이 뛰어나 2년 동안 엘라바마주 네이피어 공군기지에서 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대위로 진급한 그는 연합군의 노르망디 작전이 있은 후 유럽전선에 배치됐습니다. 살인은 죄악이라고 믿고 있는 그였지만 지상의 독일군을 공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랐다고 그는 자서전에서 회고했습니다.
1944년 12월, 그는 나치 독일로 진군하는 연합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띠고 출격했습니다. 그는 기관총을 장착한 리퍼블릭 P-47D 전투기를 몰고 편대장 빌 마이어스와 함께 공업도시 카이제스 라우텐을 훑어보며 날았습니다. 이들은 지상에 두 대의 열차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헤스는 편대장을 따라 하강하며 날개 밑에 장착한 1,0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열차의 기관차를 명중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폭탄은 살짝 늦게 투하되며 인근 7층짜리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건물은 화염에 쌓였습니다. 헤스는 건물 안에 민간인이 죽지 않았을까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헤스는 자서전 배틀힘, 즉 전송가에서 그것보다는 자신이 공격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더 큰 신경을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며칠 후 헤스는 해방된 그 도시를 집차로 순찰하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폭탄을 맞은 건물은 고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탄으로 뚫린 건물의 검은 구멍은 적의를 품고 나를 쏘아보는 눈동자 같았다고 헤스는 자서전에서 고백했습니다. 아픈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한 헤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뒤 그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를 구하는 활동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1945년 봄 유럽 전선을 떠나 오하이오로 돌아오던 그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봄 그는 다시 군에 소집돼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두고 전운이 감도는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령으로 진급한 그는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군 조종사 훈련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대구로 날아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공군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훈련에는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미국의 F-51D 무스탕 10대가 전부였습니다.
한국 조종사 훈련에는 미국의 자원봉사 교관들도 합류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1년 사이 이들 훈련 교관들 중 7명이 추락사하는 참극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교관들에게는 오직 훈련만 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일본에 주둔한 공군기의 지원이 실현되는 데 시간이 걸리자 그에게는 한국 내 미 지상군 엄호를 위한 전투 비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치명적 부상을 면한 사건을 포함해 헤스 소령은 한국전에서 250회가 넘는 공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갑자기 혼란해지자 도처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이 방황했습니다. 헤스의 부대를 비롯한 연합군 부대들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이들 어린이를 부대로 데리고 와 음식과 의복을 주며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아이들이 군 막사에 넘쳐났습니다. 헤스는 고아들을 인근에 있는 보육원에 수용토록 했습니다. 제5공군의 러셀 브레이스델 군목은 헤스 소령에게 더 이상 아이들을 데려오면 안전이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이 다시 위험해지자 헤스는 한국 조종사들이 그들 가족을 피신시켜놓은 제주도로 고아들을 대피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헤스는 제주도의 한 폐교에 아이들을 임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고아들을 제주도로 수송하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블레이스텔 군목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고아들과 80여 명의 보모들을 인천항으로 싣고 갈 수 있는 군용 트럭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싣고 가기로 한 한국 해군의 LST 함정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인천 부두에서 추위에 떠는 고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고아들과 성인들은 김포공항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들이 절망에 빠진 채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멀리 공중에서 웅장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2월 20일 헤스의 긴급 호소를 들은 일본 주둔 미 공군의 패트리지 장군이 보낸 15대의 C-54 스카이 메스터들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둘러 고아들과 보모들을 싣고 제주로 떠났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한 특파원들은 즉각 유모차 작전이 전개됐다며 이 이야기를 타전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미리 준비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헤스 대령은 마지막 비행기에 숨어있던 남루한 어린 아이를 찾아냈을 때 그토록 엄청난 감사와 안도의 스릴을 느낄 줄은 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헬스 정령과 그의 미국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1952년 한국 공군에 인계하고 물러났습니다. 헬스는 정든 고아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한국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게 한국군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헬스는 텍사스주 제5공군의 공보장교로 임명됐습니다. 헬스 대령은 제주의 보육원을 계속 도우면서 부인 메리, 두 아들과 함께 서울에 새로운 고아원을 세우기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딘 헬스는 1956년 자서전 배틀 힘 전송가를 펴냈습니다. 또 이 자서전은 헐리우드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Whose help enabled one man to dare the impossible. 위험에 처한 수많은 고아들의 피난길이 막막해지자 긴급히 군 수송기를 마련해 아슬아슬하게 이들을 대피시키는 이야기로 미국의 영화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영화는 한국에서도 개방됐습니다.
헬스는 영화 수입으로 수만 달러를 모아 고아원에 기증했습니다.
오하이오 고향으로 돌아온 헬스는 퇴역할 때까지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1969년 대령으로 퇴역했습니다. 그가 받은 무공훈장과 조종사 헬멧 등은 국립 미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헬스 대령은 2015년 3월 97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주도에는 전쟁 중 수많은 어린 생명을 보호한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제주 항공박물관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군 관계자, 참전용사, 옛 고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그의 공적을 되새겼습니다. 기념비에는 단 세 줄의 문구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압축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한국공군의 아버지, 그리고 전쟁고아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 중 수많은 고아들을 구출해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딘 헬스 미 공군대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인생 헛살았네요.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ow's it going, John?
Oh, I'm all right. Just having one of those days, you know. I was thinking about life. Sometimes I think I haven't really lived.
You think you wasted your life?
Not exactly, but it's like chasing after the wind. I mean, I work hard, try to be successful at work and at home, but what does it all mean in the end? All is in vain.
I hear you. Just enjoy life.
Right, maybe that's the key to feeling like I've truly lived.
존이 인생 헛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 haven't lived.
내 생각에 나는 살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인생을 헛산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헛살았다는 것을
wasted life.
인생을 낭비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I've wasted my life. I think I wasted my life.
인생 헛산 것 같아요.
I think I haven't live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John?
I'm all right, just having one of those days, you know. I was just thinking about life. Sometimes I think I haven't really lived.
You think you wasted your life?
Not exactly, but it's like chasing after the wind. I mean, I work hard, try to be successful at work and at home, but what does it all mean in the end? All is in vain.
I hear you. Just enjoy life.
Right. Maybe that's the key to feeling like I've truly live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요?
Just having one of those days, you know. One of those days.
그런 날 중 하나, 좋은 날은 아니고 별로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을
One of those days.
One of those days라고 합니다.
Just having one of those days.
그저 그런 날입니다.
I was thinking about life.
그냥 인생에 대해 생각 중이었어요.
Sometimes I think I haven't lived.
가끔 헛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You think you wasted your life?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세요?
It's like chasing after the wind.
바람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I mean, I work hard, try to be successful at work and at home.
내 말은 회사나 가정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죠.
But what does it all mean in the end?
그러나 종국엔 무슨 의미죠?
All is in vain.
모든 게 헛됩니다.
I hear you.
이해해요.
Just enjoy life.
그냥 인생을 즐겨요.
Maybe that's the key to feeling like I've truly lived.
아마 그게 인생을 정말 산 것 같은 비결이겠죠.
The key to
몸으로 가는 열쇠
The road to
몸으로 가는 길 내 생각에 나는 인생 헛산 것 같아요.
I think I haven't live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Oh, I'm all right. Just having one of those days, you know. I was thinking about life. Sometimes I think I haven't really lived.
You think you wasted your life?
Not exactly, but it's like chasing after the wind. I mean, I work hard, try to be successful at work and at home, but what does it all mean in the end? All is in vain.
I hear you. Just enjoy life.
Right. Maybe that's the key to feeling like I've truly lived.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think I haven't lived.
내 생각에 나는 인생 헛산 것 같아요.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폰시 데스파시토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irándote, tengo que bailar contigo hoy.
Vi que tu mirada ya estaba llamándome. Muéstrame el camino que yo voy.
Oh, tú eres el imán y yo soy el metal. Me voy acercando y voy armando el plan. Solo con pensarlo se acelera el pulso.
Oh yeah, ya me está gustando más de lo normal. Todo mi sentido va pidiendo más. Esto hay que tomarlo sin ningún